창세기 16장을 보겠습니다. 16장 1절부터 16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래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래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사래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요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우리가 지난 시간 15장에서 아브라함의 후사 문제에 관해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씨를 주시겠다. 내 몸에서 날짜가 너의 후사가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자신의 충성스러운 종이었던 다메섹 엘리에셀이 나의 후사가 되겠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약속을 분명히 확증하시기 위해서 확인하시기 위해서 희생제물에 사용되는 동물을 둘로 쪼개고 그 사이로 지나가시는 이 방식을 통해서 그 약속의 보증이 친히 자신이 되어주시겠다. 만약에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내가 내 생명을 내어놓겠다. 그래서라도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분명히 지켰다라고 말씀을 하였죠. 그래서 우리가 그 내용을 살펴봤던 바대로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을 수 있는 후사가 되느냐. 그것은 혈통으로 난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난 자,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을 갖고 있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오늘 16장 말씀도 15장의 내용과 무관하지 않고 상당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약속을 유업으로 이어받을 자인가 하는 이 주제를 16장에서도 계속 다루어 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15장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을 후사가 누군가,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문제를 염려한 것, 이것이 15장의 내용이었는데 오늘 이제 살펴보면 16장에서는 사례가 이제 이 문제를 염려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3절에 보시면 아내 사라가 자기 요정을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언제였다고 말씀하는가?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 후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의하면 아브라함이 하란 땅을 떠났을 때가 75세였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10년 후라고 되어 있으니까 85세 때 결국 이제 첩을 통해서 자녀를 얻게 되고, 그 다음에 86세 때 16절에 나타나고 있죠. 이스마엘을 얻게 되는 이 사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라도 아브라함과 동일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는 후사로 세움을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 몸에서 날짜가 후사가 될 것이다 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약속을 사라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란 땅을 떠난 지 10년이 지났지만 자기 몸에서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이르게 되어지자 사라가 초조한 나머지 자신의 요정 하갈을 통해서 후사를 얻으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해 보니까 사라가 아브라함한테 여호와께서 나에게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시니까 내 요정에게 들어가라. 그러자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었다라고 되어 있죠. 하갈은 도대체 어디에서 온 존재냐? 애굽 사람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애굽하면 어떤 사건이 떠올라야 되는가 하면 12장 10절 이하의 말씀, 기근이 들었을 때 애굽으로 내려갔던 바로 그 사건을 떠올려야 됩니다. 거기에서는 어떤 언급을 하고 있지 않지만 미루어 짐작컨대 아마 기근이 들어서 양식이 없으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애굽에 내려갔다가 돌아오면서 아마도 이 하갈을 데리고 온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이제 이런 것들은 우리한테 뭘 보여주는가 하면 인간의 어떤 잘못된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그 파장이 어떤 한 가지 일로만 끝나지 않고 그 한 가지 잘못 때문에 그 파장이 계속 미치는 것을 보게 되죠. 마치 돌을 웅덩이에 던지면 파장이 한번 일고 말아버린 것이 아니라 계속 물결이 퍼져나가는 것, 나가는 것처럼 바로 이런 결과로 결국은 애굽 사람 하갈이 요정으로 들어오게 되고 결국은 자기가 자녀를 낳지 못하니까 하갈을 들여보내서 후사를 낳기를 그렇게 바랬던 것이죠. 이것은 우리한테 뭘 보여주는가 하면 사라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분명히 사라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성격을 제대로 알지 못한 것을 보여줍니다. 교회를 이루는 일과 관련해서 제일 어려운 것은 교회가 갖고 있는 성격을 파악하지 못한 채 일반 단체를 운영하거나 일반 단체를 꾸려가는 방식으로 교회를 이루려고 하는 거죠. 이게 제일 교회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라 역시도 마찬가지였죠. 나중에 갈라디아에서의 언급을 하지만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하갈 사이에 태어난 이스마엘을 가리켜 육체를 따라 태어난 자라 그렇게 말하거든요. 육체를 따라 태어났다는 말은 인간적인 수단, 세상적 방법과 지혜를 동원해서 낳은 자다 그런 이야기죠. 바로 이런 잘못을 범하게 되는 일들이 오늘 본문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사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인간적인 방편과 수단을 동원해서 후사를 낳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셨다라면 벌써 주셨을 것인데 이처럼 오랜 시간, 10년이나 되는 시간이 지나가도록 자녀를 주지 않으시니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자신의 몸종이었던 하가를 마치 후사를 이어갈 수 있는 시바지로 생각하고 그렇게 하가를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들여보낸 것입니다. 이런 행동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몸에서 후사가 태어나지 않았을 때 자신의 종 다메섹 엘리에셀을 후사로 삼으려고 했던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아브라함이나 사레나 똑같은 거죠. 아브라함도 자신의 몸에서 날 자가 아닌 자신의 종을 후사로 이어가려고 했던 것처럼 이 사례 역시도 자신의 몸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후사를 이어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런 인간적인 수단을 통해서 후사를 얻어보려고 하는 일은 아브라함 가정에 심각한 문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어떤 문제였는가? 아브라함과 동침해서 하갈이 임신을 하게 되어지자 여주인 사라를 멸시하게 되었습니다. 뭐 이런 일들은 뭐 조선 뭐 시대나 고려 시대나 하여튼 뭐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다른 세상 역사에도 흔한 예들입니다. 뭐 그런 이야기를 굳이 하지 않아도 우리는 사무엘상 1장에서 엘가나의 첩이었던 브니나가 자녀를 임신하게 되어지자 정실이었던 한나를 멸시한 사건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임신하자마자 하갈은 여주인 사라의 위치가 우습게 보였던 것입니다. 하갈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나 또 기본적인 신앙이 있었는지는 몰라도 적어도 하갈은 자신의 주인이었던 아브라함과 사레가 자녀를 낳기를 그렇게 학수고대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자기가 이제 자녀를 임신하게 되니까 의기양양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당초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자녀를 이제 잉태하게 되어지자 그 자녀를 이제는 합법적인 아브라함의 상속자로 만들고 싶은 이런 욕심이 생겼을 것이고 또 하갈 역시도 이런 일을 통해서 신분 상승의 기회로 삼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갈이 임신을 하게 되어지자 여주인 행사를 하게 되고 그래서 이로 인해서 속이 상했던 사라가 남편에게 자신의 고통과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하갈의 이 방자한 행위를 그냥 두고 볼 수 없다라고 말하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아내의 호소를 들었던 아브라함이 어떤 자세를 취했는가 하면 당신의 여종이니까 당신 뜻대로 하시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사라의 위치를 확인시켜준 거지요. 아무리 하갈이 임신을 했지만 당신이 나의 정실임에 틀림없고 그 다음에 하갈은 여종에 불과하니 하갈은 당신이 알아서 처리하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결국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본문에서 학대하다라는 표현이 나타나고 있는데 본래는 낮춘다, 겸손케 한다, 억압한다 혹은 뭐 굴욕감을 느끼게 만든다 이런 뜻인데 구체적인 행동이 어떠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사라의 행동이 하갈로 하여금 집을 뛰쳐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함께 있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정도로 심하게 학대했던 것만큼은 틀림없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처럼 여주인 사라의 학대를 피해서 도망을 하게 되는데 광야 한 샘가에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한테 왜 도망쳐 나오는지 그 자초지정을 묻자 하갈이 내 여주인 사라의 낯을 피해서 도망하나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사자가 어떤 말을 했습니까? 내 여주인 사라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낮추라고 말씀했죠. 이 사건을 통해서 성경 기자가 우리한테 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죠? 사라이와 하갈의 분쟁 사건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무언가 이 일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바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고 너는 겸비하라, 겸손하라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은 사라와 하갈과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확정해 주신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갈의 입장에서 임신을 하고 나니까 마치 자신이 여주인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을 했는데 이런 오만방자했던 이 하갈의 자세와 태도를 시정하심으로 하갈로 하여금 이전처럼 똑같이 사라의 수하에 있도록 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여주인의 수하에 복종하라는 이 말은 단순히 이 사라와 하갈과의 관계만을 확정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태어날 누구죠? 사라의 아들 이삭과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의 관계도 확정한 거예요. 자유자가 자녀를 낳으면 자유자죠. 종이 자녀를 낳으면 종입니다. 따라서 이 하갈과 사라의 신분, 이것은 하갈과 사라의 신분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이어지는 후사와의 관계도 확정하신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태어날 이스마엘도 결국은 종이 될 수밖에 없다. 이걸 바꿔 말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혈통으로 날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을 수 없다 하는 것을 확정하신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개입해서 하신 이 말씀은 우리한테 뭘 보여주는가? 상속자를 세우는 이 일은 사람의 의지와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육적인 혈연이 상속자의 조건이 아니다. 이거를 분명히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육으로 난 것만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을 수 없다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확증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15장 5절에서 내 몸에서 날 자가 후사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보다 더 구체적으로 드러내신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미 제가 말씀드렸죠? 내 몸에서 날 자라는 이 말은 단순히 혈통적인 우선만을 가리킨 것이 아니라 그랬죠? 혈통적인 것만을 가리키면 이스마엘도 상속자가 될 수 있고 근데 뭐 이스마엘은 첩의 자식이라고 하겠지만 에서도 상속자가 되어야 되는데 에서는 야곱과 똑같이 쌍둥이고 한 달 한 시에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이후로 상속받을 수 없는 자가 되고 말았다는 것은 혈통적인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 즉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조건을 구비한 자가 진정한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나라의 후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살펴보겠지만 어떻게 되지요? 하갈과 이스마엘은 내쫓김을 당하게 되지요. 뭘 우리한테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까? 유고로 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을 수 없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에는 절대로 혈통적인 조건이 아닌 믿음으로 참여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원리를 우리가 이미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살펴봤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놓고 이는 육종으로나 혈통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어떤 자입니까? 이삭이죠. 이삭은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육적인 생육의 법칙에 따라 태어날 수 없었던 생식 불능의 상태에서 태어났죠. 바로 이 이삭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는 후사가 되므로 믿음으로 거듭나는 것, 새로워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을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갈라디아서의 4장에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육체로 난 자, 하갈이 난 아들을 가리켜 육체로 난 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육체로 난 자는 결국은 어떤 자를 상징합니까? 자기 뜻과 자기 종교와 자기 의지를 가지고 무엇을 해보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자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지혜가 뭐냐라고 할 때 진정한 지혜는 잠언에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삶의 자세와 태도가 진정한 지혜예요. 모략과 술술을 짜내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를 어지럽게 만드는 사람이 있다면 다른 사람이 아니죠. 바로 이런 모략과 술술을 짜낸과 동시에 인간적인 방편과 수단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처럼 한편으로는 하갈의 종의 신분을 확인하시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하갈과 그 다음에 하갈에 의해서 태어날 아이를 축복하는 내용이 10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라고 축복합니까?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게 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 어떤 약속과 비슷합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과 비슷하잖아요. 너의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과 비슷한 약속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미 사례와 하갈과의 관계를 분명히 하셨고 그 다음에 하갈의 후손 즉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을 상속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이런 사실을 전제로 할 때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하신 선언, 이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하신 축복과 똑같은 성격의 복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견상으로 볼 때는 하갈의 후손을 통해서 세워지는 나라도 큰 나라인 것처럼 보이지만 어디까지나 이 나라의 성격은 아브라함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성격의 나라는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1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해집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내가 잉태하였은 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가 그 사람 중에서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리고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참고하면 외적으로 볼 때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과 비슷해 보이지만 그러나 잘 살펴보면 그 성격이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선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의 출생을 예고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내 고통과 억압을 들으셨음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은 이 약속은 하나님의 궁휼과 자비에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 이런 말이겠죠. 그리고 왜 또 이 그 뜻을 가진 이 이름을 왜 주셨느냐? 그것은 아브라함과 사례를 부끄럽게 하시려고 하는 의도도 갖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인간적인 수단과 방편을 통해서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았던 이 아브라함과 사례의 불신앙을 책망하기 위해서 이런 이름의 뜻을 붙였다. 그렇게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스마엘이라는 이 사람 이름을 가리켜 들나귀의 사람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 들나귀 하면 어떤 인상이 있습니까? 들나귀? 나귀는 나귀인데 들나귀예요. 고집이 세고 통제, 불능의 상태. 자기 마음대로,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의 상태를 상징하는 것이고, 예레미야 2장 24절에서 들암나기를 가리켜 통제할 수 없는 인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만인이 적이 된다. 모든 형제들의 맞은편에 거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스마엘을 통해서 세워지는 나라는 아브라함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나라와 끊임없는 이 적대관계, 분쟁관계, 갈등관계가 지속되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스마엘을 통해서 세워지는 나라는 어떤 나라죠?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가인을 통해서 이어지는 나라, 바로 이 세상 나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로 이 예언이 이루어져서 여러분들 흔히 아랍 족속이 누구 족속의 후손입니까? 이스마엘의 후손이잖아요. 지금도 항상 분쟁하잖아요. 그죠? 늘 분쟁하거든요. 성경이 이미 4000년 전에 그 사실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후손들과 육적인 자손들 간의 싸움은 언제부터 지속되었습니까?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사건부터, 그죠? 그래서 역대기 기자가 이스라엘 역사를 마무리할 때 아벨의 피로부터 사갈의 피까지 이렇게 말했죠, 그죠? 계속해서 여인의 후손을 학대하는 역사가 바로 구약 이스라엘 역사고, 그러나 이런 역사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여인의 후손을 보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아달랴라고 하는 이 악한 여자가 씨를 다 말려버리려고 했을 때 요아스라고 하는 이 왕을 보호하셔서 마침내 다윗의 계를 잇게 하시는 이런 역사가 계속되고 있는 사실을 우리는 열왕기서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하고 있는 이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 이스마엘을 통해서 세워질 나라는 그 영적 혈통과 성격이 하나님 나라와는 다른 세상 나라가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뜻을 따라서 교회를 세우게 되어지면 항상 참 교회가 박해를 받게 되어 있고, 실제로 교회 안에서 항상 어떤 일이 나타나는가 하면요, 항상 우세한 세력이 정말 참 믿는 사람을 핍박합니다. 여러분들 교회 역사를 살펴보시면 경건한 후손들이 메이저가 되어본 적이 없어요. 항상 주변 인물이 되고 말아요. 오늘날의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수가 많고 겉으로 볼 때 커 보이는 것을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또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받아야 될 교훈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까지 묵묵히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하박국서나 이런 데 보세요. 시편도 읽어보십시오.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는 것이 믿음이라 그래요. 자, 근데 13절에서 하갈은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가리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나를 살피시는,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했고 어떻게 내가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라고 자문을 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감찰하신다, 살피신다는 사실에 놀랐다는 말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자신이 살아남은 사실이 놀라웠다는 말인지 잘은 알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 사실이 매우 충격을 가져다 주었고 하갈은 하나님은 자신을 살피신다라고 고백을 했고 야곱도 하란 땅으로 도망을 가다가 베델에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단을 쌓기도 했습니다. 자, 근데 마지막으로 시간이 좀 다 돼가는데 한 가지 살펴봐야 될 것은 여기서 이제 여호와의 사자라고 하는 이 표현인데요. 수차례 걸쳐서 여호와의 사자라는 표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시면 자기의 이르신 여호와 그녀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여호와와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어떤 존재죠?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메신저, 사자임과 동시에 어떤 존재입니까? 여호와 그분 자신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3장에 나타나는 불꽃 가운데 나타나는 여호와의 사자와 같은 존재요. 그 다음에 삼손의 아버지 마노에게 나타나셨던 그 사자와 동일한 존재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성육신앙 이전에 그리스도께서 이미 존재하셨다 하는 사실을 본문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속자 문제를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뭔가?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수단과 방편을 사용할 때 항상 문제를 일으킨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개입하시고 그 상황 안에서 자신의 일들을 이루신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 그분께 전적으로 달려있다. 만약에 인간적인 연약함과 실수와 잘못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후로 상속받을 수 없었더라면 아브라함과 사례가 실제로 아브라함과 사례가 불신앙의 일들을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불신앙에도 역사하시고 끝까지 자신의 약속을 지켜가시는 이런 하나님의 신실하신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참으로 믿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증거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지만 주보안 쪽에 구문과 신문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하나님의 섭리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창조사역이죠. 자,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제 구문 창조사역이란 무엇입니까? 제 신문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사람을 남녀로 지으시되 자기 형상대로 지식과 의와 거룩함이 있게 하셨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 창조사역은 사역이란 엿새 동안에 모든 것을 만드신 것이고 특별히 사람을 어떻게 지었는가? 자기 형상대로 지식과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시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구속이 뭐냐라고 말할 때 본래 이 위치로 돌아가는 거예요. 돈의 종로로 타고 명예의 종로로 타고 권력의 시녀가 되는 이런 자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만을 두려워하고 돈과 명예와 권력 모든 것들을 발 아래 두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게 그게 바로 구원이다. 그게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살핀 귀한 말씀 우리 마음에 잘 새기고 함께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들을 살펴가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그분이 얼마나 크고 광대하시고 아름다운 분이신지 그분이 얼마나 신실한 분이신지 저희가 깊이 알고 이해하여서 참된 믿음과 신뢰로 주님께 나아가 주께서 베푸시는 약속의 유업을 믿음으로 상속받았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저희들을 세워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